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그 주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굴레기와 수리와 종독이 되었을 때 전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가룟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변하여 베들레헴과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성탄절 아침에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또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아래 놓여있던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의 뜻은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 마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한 그대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 인사에 걸맞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언제나 반복하며 말씀드리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만으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죄송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먼저 밝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는 로마가 천하를 제패했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말은 가이사가 성이고 아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이사는 시저, 케이사르, 황제라는 말입니다. 아구스도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말이죠. 성경이 이름을 쓰지 않고 별명으로 기록을 해둘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본명은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이김으로 권력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왕좌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암투 속에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로마 최초로 황제로 등극했던,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룬 나라를 지금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100년간의 전쟁을 종식시켰던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존귀한 자, 그리고 그에게 예배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또 조세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목적을 가지고 천하의 사람들을 다 호적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은 통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신복 중에 구레뇨라는 사람을 시리아 총독으로 보내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황제의 명령 아래 순종하게 만든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힘겹게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그나마 하루 일해서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에 자신을 응하기 위해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죠.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두 사람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가는 날 그날 해산딸이 다 했던 마리아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물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여러분, 7절만 읽으시면 누가복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그것이 이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지금 7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여관은 붐비게 되었을 테고, 붐비게 된 여관 그곳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그러니까 마구간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원문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의 성경 번역의 주된 기준은 킹제임스 버전이었어요. 지금 이 부분은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구절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성경이 이 부분만큼은 여전히 새롭게 번역을 가하고 있지 않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이 본문이 가장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나온 공동번역, 쉬운성경, 새번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여관입니다. 여관이라고 번역한 덕분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본문이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바른 번역을 하면 누가복음이 본래 전달하고자 했던, 즉 세상이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카탈루마라는 단어는 원래 가정집을 뜻합니다. 여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원문을 굳이 따지고 들지 않아도 시대 상황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다면 본문은 이렇게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는 여관이 있을리 만무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시에도 분명히 여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여관은 주요 도시들을 잇는 주요 도로를 따라서만 지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큰 도로라고는 전혀 없는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은 지리나 배경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찾았을 때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은 분명히 사무엘이 목적한 바가 있어서 이 깡촌 시골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베들레헴은 여전히 깡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대통령이 났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곳을 개발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절에도 베들레헴은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그 마을의 인구는 수백 명이 안 되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킹제임스 버전의 다음 때를 이르는 것이 NIV입니다. NIV가 미국에서 1970년대에 출판되었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그러니까 여전히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라고 NIV가 번역했다가 2005년에 NIV 성경이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그것을 TNIV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시 번역을 새롭게 합니다. Because there was no guest room available for them.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고 TNIV가 새롭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영미권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주변에 여관과 호텔이 즐비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셨을 그곳에 여관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머무를 곳 없어 마구간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 이제 배경사와 원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온 이후에는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글도 이렇게 번역되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들의 생활 공간 가운데는 두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바른 번역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했던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의 고향까지 여행을 왔어요. 마리아가 출산 직전이에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곧 애가 나오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제발 공간을 좀 마련해 줄 수 없습니까? 본문은 지금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 하나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빈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깡촌이고 여기 출신 사람들은 몇 안 되었을 겁니다.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배운 적이 사실 없습니다. 공간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다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막 해산을 할 그 여인에게 방이 아니라 한켠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도록 방치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건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가 따뜻한 방 한 칸을 허락받지 못했던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그 농촌 구조나 유대 집 구조가 비슷합니다. 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아이를 낳는다는데 잠시 방을 내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저자는 그들 마음의 공간이 없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일조차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래전 가이드포스트라는 미국 월간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여관에서 일어난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윌리는 그 해에 9살이었고 4학년에 다녀야 했지만 2학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행동과 정신은 어색하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들은 윌리를 좋아했습니다. 다들 윌리보다 몸집이 작았습니다. 다만 윌리가 공놀이나 다른 게임을 하자고 할 때면 다른 아이들이 곤란해했습니다. 윌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머리를 짜서 윌리를 제외시켰지만 윌리는 떠나지 않고 주변을 지켰습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괴롭히면 윌리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냥 있게 내버려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윌리는 성탄절 연극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롬바르트 선생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여관 주인은 대사가 많지 않고 요셉을 겁주어야 하기 때문에 윌리가 적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연극은 시작되고 요셉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부축하여 여관 문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무대에 만들어진 나무 문에 노크를 합니다. 여관 주인 윌리가 그 뒤에 숨어 기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윌리가 문을 거칠게 열면서 묻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묵을 방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십시오. 윌리는 냉담하게 쏘아붙입니다. 방이 다 찼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다 알아보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너무 먼 길을 걸어왔기에 지쳤습니다. 윌리가 다시 말합니다. 이 여관에는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냉담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선하신 주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내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작은 구석이라도 있겠지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제서야 여관 주인은 마리아를 보고 표정이 약간 풀립니다. 그리고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지속되자 사람들이 응성되기 시작합니다. 막뒤에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대사를 해야지. 안됩니다. 가십시오. 윌리가 기계적으로 대사를 따라합니다. 안됩니다. 가십시오. 요셉은 힘없이 마리아의 어깨를 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무거운 발걸음을 뗍니다. 여관 주인은 다시 여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불쌍한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은 반쯤 벌어져 있고 걱정으로 표정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성탄 연극에는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윌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윌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면서 말합니다. 제 방을 쓰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리가 성탄 연극을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윌리는 저처럼 원문을 공부한 적도 없고 배경사를 공부한 적도 없는데 누가 보면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포착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쉴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윌리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쉴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에게는 쉴 자리를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가? 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시간은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물질 가운데 그들을 위한 몫은 있는가? 여러분, 사실 주님이 오셨을 때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맘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 그 길에 대해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순례길을 재조명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총독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매장되었던 무덤까지 이르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흔히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피를 다 빠지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서 여기 기흉에 공기가 들어가 정신이 혼미해지게 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속하게 사람을 만들어 피를 말려 죽이는 그것이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성화에는 주님이 옷이라도 걸치셨지만 모든 십자가에 오른 사람들은 옷을 벗겨서 정신적인 수치와 정신적인 고문까지 함께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일벌백계, 즉 한 사람을 벌주므로 백 사람에게 교훈을 삼게 하려고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가장 번화한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일을 매듭 지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비아 돌로로사의 코스 중에 절정을 골고다 언덕으로 잡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다큐멘터리들 기획가들이 핵심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예수님의 기념교회가 세워진 좁은 골목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이 골목이 1m가 안 돼요, 너비가. 그런데 그곳에는 기념품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상인들이 손님을 끄는 소리 때문에 이 카메라가 지나갈 때 여기가 도대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길인가 생각할 정도로 딱 제 생각에는 부산 남포동의 깡통시장을 연상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보이는 저런 길이라면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말씀 묵상이나 기도는커녕 그죠. 저렇게 번잡하고 장사치로 가득한 저곳을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순간 2000년 전 그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거리를 올라갈 때 그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유월절이었거든요. 온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를 위해 순례를 행했던 날이었어요. 상인들은 순례를 온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부산했을 것이고 주님은 그 좁디좁은 그 골목을 그 번잡한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람들 해치며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고 계셨을 주님의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상인들이 파는 물건과 그리고 그 구경하는 일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아, 또 누구 한 명 죽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날 고문과 매로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외로움에 더 큰 절망감으로 그 길을 오르셨을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그날 그 밤이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날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내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가실 때를 주목하며 사람들이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삶만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 중에 거할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통을 침상 삼으신 그 주님은 마지막에도 그렇게 외롭게 올라가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지셨나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그 외로움을 달래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된 예배가 아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은 레위기를 통해 가리키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동일시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재차 반복하시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와 동일시하셨습니까? 지극히 낮고 낮은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면 누구인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 모두를 내어놓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당장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바쁜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을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통해 너의 믿음을 확인하겠다라는 것, 너의 예배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건 큰 사람이건 낯선 사람이건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가는 길을 멈추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참된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요,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요 참된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된 믿음의 삶도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지고 난 이후로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이 낮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삶의 모습을 참된 믿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한 걸음 더 진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억나십니까?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해라. 너희는 내가 추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두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으로 이것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를 가야 하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가서 도와야 하나? 여러분, 그런 일들도 참 가치롭지만 신앙은 행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일상입니다. 내가 행했지만 내가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것이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참된 예배라고, 그 일을 행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생활권이 넓지 않습니다. 교회, 일터, 가정,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 여전히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언제 다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낮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급수의 사람들 혹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과 힘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은 누가 낯선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의 배경과 문화와 수준이 나와 다른 사람이 낯선 사람이요, 낮은 사람입니다.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취미와 기호, 교양 수준, 신앙의 수준, 이것이 낯선 사람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도 낯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더욱 낯설거든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은 더욱 낯선 자들입니다. 낯선 자들을 외면했던 베들레헴의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외면했던 주님이 십자가를 달고 올라가시던 그날의 사람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에게 내어줄 방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여전히 그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도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다시 되풀이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의 방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단지 영적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나눌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시하셨으니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간은 주님께 그 낯선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도 받으실 만한 선물을 하나쯤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어준 방에서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래라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간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